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미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미한 연합군련 재개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과 관련한 가장 최선의 길은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길을 걷고 있다고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협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미군은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준비 역시 돼 있다며 앞으로 수개월 사태 전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군 혁명수비대의 정예군인 쿠두스군 사령관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대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은 쿠두스군의 거셈 솔라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사살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미래의 이란 공격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이번 공격으로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최고 사마흐디 알 무한디스도 사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들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솔라이마니 사령관이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미군 헬리콥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야톨라 알리 아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긴급 성명을 통해 이라크 내 모든 미국인들에게 즉각 출국하도록 소개령을 발령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성명에서 이라크와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미국 시민들이 이라크를 즉시 떠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 시민들은 가능한 빨리 항공편으로 그렇지 않으면 육로로 다른 나라로 즉시 출국하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의 이번 성명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거셈 솔라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데 따른 안전조치로 보입니다. 리비아에서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터키가 자국 군대에 리비아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터키 의회는 어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325표, 반대 18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 법안이 이 지역에서 터키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터키가 리비아에 군대를 배치할 경우 이집트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리비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속출해 사스 우려 확산이 커지고 있는 중국 중부 우한에 다녀온 홍콩인이 고열 증상을 보이자 홍콩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콩 당국은 어제 우한에 다녀온 홍콩 여성이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류독감과 인플루엔자뿐 아니라 사스에 대한 음성검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현지 병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를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러스성 폐렴에 걸린 27명의 환자는 대부분 중국 중부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중 7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쿠바 국방장관과 그의 두 자녀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쿠바 국방장관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내 인권 탄압을 쿠바 정부가 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서전 썬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도 대행은 북한이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전례 없는 외교적 기회를 제공한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미국과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찰기들이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미 정찰기들의 종류와 배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내일 북부 산지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안은 정치적 합의라면서도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2일 미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미한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고 앞으로 수개월 사태 전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미한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을 깰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동안 외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해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옳은 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 축소가 북한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미국의 근본적인 능력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올해도 비핵화 외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조정 시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한 가장 최선의 길은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정치적 합의로 이르는 길을 걷고 있고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협상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군사적 관점에서는 미국은 당장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외교관들이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김 위원장의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있는 병력의 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군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됐는지 의회 청문회를 열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한다면 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육, 해, 공, 해병대의 완벽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한국 파트너들이 있고 거기에 보다 광범위한 동맹과 파트너들이 있다며 북한의 나쁜 행태를 억제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이 실패한다면 필요에 따라 싸워서 이길 우리 병력의 대비태세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일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비 태세와 관련해 지금까지 매우 가까이에서 지켜봤으며 동맹인 한국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현재 대비 태세는 충분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 무기에 대해 어떤 일이 진행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의 군사 방위 역량은 본토를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요 언론기구를 통해 북한의 대미 도발 예고에도 불구하고 대북 외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여지는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활용해 북한의 위협을 제한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오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중간 단계 합의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헬론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지만 북핵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재개 등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길은 여전히 있다며 미국은 각국의 이익을 위해 중간 단계의 합의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교역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대부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유예한 데 이어 해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제재 완화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 정보를 신고해 미 정보당국의 추상과 비교한 후 이런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경우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헨론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공식적이고 영구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종류의 합의는 영구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현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헨론 선임연구원은 이후 북한의 진정한 핵폐기를 달성하는 두 번째 합의가 곧 이뤄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중간 단계 합의의 매개 변수는 과거 미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북핵미사일 역량의 핵심적 제한이라는 결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이를 뉴욕타임스에 실린 북한의 트럼프 낚시질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거짓된 고요는 끝났고 오래된 북핵 위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절대 자발적으로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는 미한 상호 방위조약 종결과 한국 내 배치된 미군과 미사일 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협박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해외 살상력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의 위협을 중화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대응해야 한다며 최대 압박 2.0 버전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 주장한 최대 압박 2.0 버전은 미국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전 세계 기초통화인 달러화 적금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독자적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동안 못했던 것을 긴급히 만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를 제대로 마비시키기 위해선 북한이 중동 테러 국가와 사이버 범죄, 전 세계 제외 공간으로부터 얻는 부정한 돈벌이 등 불법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은 해외에 숨겨진 북한 자상 동결과 압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ICBM 실험에 대해 과잉 대응과 미온적 대응 사이 과정을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화염과 분노 수사로 돌아가거나 기술적 한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대북 공격에 나서선 안 된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은 최대였던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해외 조력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적 억지와 견제, 그리고 법 집행과 인권 문제 제기가 포함된 포괄적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 요청은 없었다고 1월 안보리 의장국인 베트남 대사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어느 이사국이든 논의를 요구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1월 의장국인 베트남의 당딩 쿠이 유엔 주재 대사는 아직까지 안보리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쿠이 대사는 2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I think all the members of the council follow the situation in Korean Peninsula very closely.
안보리 모든 이사국들이 한반도 상황을 매우 긴밀히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 요청은 없다는 겁니다. 쿠이 대사는 이어 어느 이사국이든 이 문제를 논의하길 요청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뒤 이에 대한 안보리 실무급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쿠이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의 표결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쿠이 대사는 또 제재 완화든 강화든 이는 제재의 유용성에 달려 있다며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ether we lift the sanction or impose more sanction, it depends on the effectiveness.
한편 쿠이 대사는 이날 나온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결의 이행 현황에 대한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 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have to abide by all the obligations passed by the United Nations.
쿠이 대사는 베트남은 북한 노동자 송환 결의뿐 아니라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수잔 썬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전례 없는 외교적 기회를 제공한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미국과 진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듯 하지만 두 나라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북한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었던 썬튼 전 대행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충격적 실제 행동과 전략적 무기를 예고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전원 회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Well, I think this sort of demonstrates that the diplomatic process up to now has not worked out in North Korea's favor.
전원 회의 결과는 미북 간 외교적 과정이 북한의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것 같습니다. 나흘간의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얻어내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55상자를 되돌려받은 것을 업적으로 삼는 역학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미국은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모라토리움을 깨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the threat to resume the tests won't really change too much. The question is, will Kim Jong-un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바꿀 만한 극적인 행동을 김 위원장이 하느냐에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며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구석으로 몰아갔으며 또 나흘간의 전원회의를 통해 어떻게 이 제재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색한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로부터 어떻게 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미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some people have commented that they think that North Korea is worried about doing something.
일각에서 북한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혹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탄핵 국면과 재선 캠페인 등이 얽혀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이런 계산법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난으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핵실험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분리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북한은 저강도 도발로 시작해 도발 수비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하겠다고 신호를 보내왔던 이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향후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어떻게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I think what we see is that North Korea is looking at the sanctions regime and looking for those areas that are not.
북한은 현재의 제재 국면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관광을 통한 외화 벌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eah, well, there's always going to be leakage in any sanctions regime and the effort to try to undertake smuggling.
제재 국면에서 구멍은 있기 마련이고 이 밀수 등을 위한 노력은 북한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관건은 한 나라가 제재의 구멍을 막기 위한 지원을 얼마나 할애하느냐 하는 건데요. 중국의 역할은 이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북 제재는 많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 밀수 등은 북한의 경제에 비한다면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또 중국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기존 방식의 대화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하려는 협상은 그럼 어떤 방식이고 미국이 과연 여기에 호응할 수 있겠습니까?
Yeah, I mean, I think that that would be very difficult to answer because so far pretty much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미국은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이 북한이 제안해 온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북 정상 간 대화가 있어도 이것이 실무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죠.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서 진전을 내기 위한 상세한 부분에 관여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비핵화 과정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 양측이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Basically, if North Korea doesn't want to engage diplomatically, which up to now seems to be all the signals.
북한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미국과 외교적으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들을 보낸다면 기다려보기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다시 관여하는 것이 북한의 이해관계에 맞는 것인지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 지렛대는 많이 없는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대선이 있는 것을 감안해 2017년의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해 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The signals that I've gotten from the current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메시지에 따르면 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이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까?
Well, they should certainly agree to have a discussion with Steve Biegun, our special negotiator.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와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동의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격에 맞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말입니다. 또 협상 초반에 북한이 제안했던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이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봐야 합니다. 비핵화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이끌어내는 것도 첫 번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대통령 것으로 보십니까?
You know, I don't know what kind of things are in Kim Jong-un's mind again, but
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다는 점이 이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났고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외교적 관여는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북한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도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선 때까지 어떻게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어정쩡한 합의 혹은 추가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Well, I don't really think that we have time left between now and the November 2020 elections to strike a kind of a serious.
지금부터 11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 비핵화와 관련한 진지한 합의를 할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협상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하나의 예입니다.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많은 대중지렛대를 쌓아서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행정부가 미중 협상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이러한 협상이 쉽지 않다는 점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잠정적인 첫 번째 합의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 혹은 그 이후의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면 이전에 실패했던 사례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일대 법대 방문 교수 겸 중국센터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부터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정찰기들이 연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면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미 정찰기들의 종류와 배치 기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미 정찰 자산 현황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미군 기지에서 가장 많은 정찰기가 배치된 곳은 일본 오키나와의 가다나 공군기지입니다. 평양에서 약 1,400km 떨어진 이 기지에는 미 공군 제18비행단 소속 RC-135 계열 정찰기와 E-3 조기 경보기, 미 해군의 EP-3 정찰기 등 다수의 미 정찰 자산이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장착해 250km 이상의 거리를 탐지하고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E-8C 조인트 스타즈도 순환 배치 형식으로 가데나 기지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비행이 포착된 미국의 정찰기들은 출격지가 주로 가데나 기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이 배치된 또 다른 기지는 일본 북단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미사와 미 공군 기지입니다. 이 기지에는 글로벌 호크로 알려진 RQ-4가 있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는 최고 속도 시속 630km로 착륙 없이 30시간 동안 최대 23,000km를 날 수 있는 미군의 최첨단 정찰 장비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BOA에 글로벌 호크가 북한의 발사장과 군사 활동 등을 정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 that through multiple platforms, Global Hawk being one of them. Other air-breathing aircraft, as others, as well as satellites, other technical mean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글로벌 호크 외에 다른 정찰기들과 위성, 기술 수단 등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에 배치된 정찰기들은 민간 위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됩니다. 일반인들도 접근이 가능한 구글 어스에 공개된 가데나 기지의 위성 사진에서는 앞서 언급된 RC-35 계열 공군기와 E-3 조기 경보기, EP-3로 추정되는 정찰 자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상으론 RC-35 계열 정찰기와 E-3 조기 경보기 등이 최소 2대씩, EP-3는 최대 6대까지 확인되며 EAC 조인트 스타즈와 색상과 모양이 비슷한 항공기는 최대 10대까지 이 기지에서 발견됩니다. 미사와 기지의 경우 2018년 9월 13일 글로벌 호크 4대가 계류 중인 보기 드문 모습이 위성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를 통해 해당 기지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 정찰기 상당수는 계류 위치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비행에 나서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한미 공군기지도 다양한 종류의 정찰기가 배치된 지역으로 꼽힙니다. 북한군의 통신을 감청하는 미 육군의 RC-12계열 정찰기와 그레이 이글로 알려진 무인기 MQ-1C 등이 평택과 군산 등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레이 이글의 경우 정찰과 감시는 물론 최대 450kg에 달하는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주한미군이 그레이 이글 중대 창설식을 개최했을 당시 북한은 이 정찰기들의 배치 목적이 침략 전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밖에 미군은 미국령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글로벌 호크 등 정찰기들을 배치해 한반도 일대 감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항공 추적 시스템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미 공군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연일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1일에는 리벳 조인트로 알려진 RC-135W가 한국 상공 31,000피트를 비행한 사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미 정찰기들의 대북 감시 업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정보기관이 16년 전 북한이 2020년 이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미 북한과 관련한 위기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한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NIC는 지난 2004년 세계 미래의 지도 그리기라는 제목의 119쪽짜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엔 2020년에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예측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중 북한과 관련한 내용도 있는데 국가정보위원회는 2004년 기준으로 향후 15년 동안 북한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2020년보다 훨씬 전에 ICBM 역량을 갖출 수 있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보다 2년 앞서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위는 그러나 북한에 들어설 새로운 정권이 이런 목표를 제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국가정보위는 북한과 이란이 2020년까지 생화학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런 무기들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 미국이 그 나라들에 대한 군사 행동에 들어갈 수 있어 잠재적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가 평화적인 안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도움을 요청받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가 전쟁 후 아시아인들에게 남아있는 분노의 감정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 간 갈등과 더불어 영내 균형을 이뤄내기 위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문제와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향후 미국과 아시아 관계 그리고 영내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 잡힐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밖에 국가정보위는 2020년이 되면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설득력 있는 형태에 영내 안정과 질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거나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위는 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미국이 멀어질수록 동맹국들이 중국에 기대려 하고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나름의 영내 안정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미국이 제공하는 질서가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힘의 분배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보일 수 있는지 여부라며 유연하지 못한 질서는 미국과 신흥 강대국 간 정치적 갈등을 증대시킬 것으로 국가정보위는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핵개발 이유는 비슷했지만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랐다며 대북 압박을 통해 지도자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최신호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전략과 관련해 남아공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남아공을 떠올려야 한다는 이 기사의 핵심은 지도자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 매체는 과거 남아공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핵무장이 정권 유지와 외세 침공을 막는 데 필요했다고 생각한 시발점만큼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은 당시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던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 증강으로 맞서기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정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추구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반면 북한 지도층은 정치 탄압, 굶주림, 인권 유린 등의 상황 개선에 대한 국제 규범을 존중하지 않으며 이런 차이가 미북 비핵화 협상이 매번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데클레르크 전 남아공 대통령이 VOA와 했던 인터뷰에서 남아공은 당 국제사회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했다고 밝힌 대목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제시하는 대안은 압박을 통해 북한 지도층이 비핵화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단순히 핵무기 없는 더 나은 미래를 북한 지도층에 확신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개발로 가해지는 제재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 지도층의 권력과 생계를 위협할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미북 협상은 결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환 아직 풀려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법원은 보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여전히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뉴욕주 남부 법원의 제임스 마골린 대변인은 2일 그리피스 씨가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질문에 보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석방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피스 씨가 현재 보석 보증인의 승인과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을 담보로 한 부동산 두 곳에 공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보석 신청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미 언론 매체들은 북한의 국가기밀과 기술을 유출하고 제재 회피 방법을 설명한 혐의로 체포된 그리피스 씨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보석금 10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거주지를 부모가 사는 미 남부 엘라베마주로 제한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카리브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해외여행도 금지하며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의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피스 씨의 재판 과정을 취재하고 있는 미국의 인터넷 매체 이너시티 프레스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부모에게 북한의 돈 세탁을 도운 것이 사실이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길 원한다고 말했던 것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해 4월 국무부의 승인 없이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국가기밀과 기술을 유출하고 제재 회피 방법을 설명한 혐의로 11월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리피스 씨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 없이 북한의 재화와 용역, 기술 유출을 금지한 국가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행정명령 13466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그리피스 씨가 자신이 전달한 고급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북한이 이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미국의 최대 적국인 북한을 돕기 위해 의도적인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피스 씨는 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아왔으며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란 군 혁명수비대의 정예군인 쿠두스 군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가혹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터키 의회가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리비아에 파병을 승인했고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탄핵 심판에서 백악관 전 현직 관리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면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란군의 핵심 인사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가 2일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습을 가해 이란군 혁명수비대의 정예군인 쿠두스 군의 카셈 솔레이만이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번 공습에 대해 해외 미국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방어적 작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이유가 뭡니까?
네, 국방부는 성명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라크와 그 일대의 미 외교관과 군인을 공격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쿠두스 군은 수백 명의 미군과 동맹군이 사망하고 수천 명 이상이 부상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성명은 이어서 이번 공격은 향후 이란의 공격 계획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미국은 전 세계의 미국인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계속해 나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어떻게 사망을 한 겁니까?
네, 국방부가 성명에서 공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익명의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작전에 드론, 이 무인기가 투입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예. 미군 그 드론이 시리아에서 출발해서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솔레이마니 사령관 일행을 노렸고 공항에 도착한 사령관 일행이 두 차량에 나눠 타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미군의 로켓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솔레이마니 사령관 외에 이란의 또 다른 주요 군 인사도 사망했다고 하죠?
예,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이끄는 아부 마흐디 알모한디스 부사령관도 숨졌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를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앞에서 발생한 반미 시위를 조직한 인물로 알모한디스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이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의 테러는 극도로 위험하고 어리석었다면서 미국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뭐 혹 보복 경고는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요.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 하메네이 지도자는 3일 성명을 내고 순교자 솔레이마니 장군은 평생을 용감하게 지하드,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을 수행했다면서 그가 흘린 피에 대한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또한 사흘간의 추모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도 긴급 성명을 내고 솔레이마니가 순교했다면서 미국을 향한 겨냥한 격렬한 보복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라크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이 위험해지는 건 아닌가요?
네, 따라서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은 3일 이라크 내 미국인에게 즉각 출국하도록 소개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대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영사 업무를 중단했는데요. 미 대사관은 성명에서 이라크와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서 모든 미국인이 즉시 항공편이나 육로로 이라크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공습에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군의 공습작전이 벌어졌던 이라크 정부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정규군으로 인정받는 시아파 민병대의 사령관을 암살한 것은 이라크에 대한 침략이라면서 미군의 공습이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에 불을 지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내부에서는 또 다른 반응도 보이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일 트위터에 이라크 현지 모습으로 보이는 영상을 게재하고 자유를 위해 이라크 사람들이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면서 솔레이마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데 대해 감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러시아 의회 외교위원장은 현지 언론에 미군의 공습으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미국과 이라크 내 시아파 극단주의자들 간의 새로운 분쟁을 가져올 만한 안타까운 뉴스라고 평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도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초래할 모험적인 행동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자제를 요구했는데요. 공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냉정을 유지해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우방이자 이란과는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 쪽 움직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텔 아비브에 있는 군 본부에서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안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또 그리스를 방문하고 있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방문 일정을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하고 3일 이스라엘로 급히 돌아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정부의 공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국내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네, 국내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3일 트위터에 성명을 올리고 미국은 그 누구도 솔레이마니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란의 공격을 막겠다는 행정부의 목표와는 다른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트계통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이란의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란이 계속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한다면 중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의회가 리비아 파병 계획을 승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가 이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리비아에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터키 의회는 2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 323표, 반대 18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터키 정부는 이 법안이 영내 터키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배경이 뭡니까?
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말 리비아에 파병 요청이 있었고 터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려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의회가 개원하는 대로 리비아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일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푸아트 옥차이 터키 부통령도 2일 관영 아나톨루 통신에 필요한 규모의 병력을 필요할 때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아가 현재 내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봉기 당시 40년 넘게 리비아를 통치했던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부 군벌들을 중심으로 한 리비아 통합정부와 하프타르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이 대립하면서 내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키는 어느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까?
네, 트리폴리에 소재한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통합정부는 리비아 서부를 통치하고 있는데요. 이 하프타르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이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리비아 동부 벵가디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리비아 통합정부와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은 하프타르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리비아 통합정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내전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터키의 리비아 파병 소식이 알려진 날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통화하고 외국의 간섭이 리비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당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개회를 앞두고 척 슈머 민주당 대표가 2일 증인 소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새로 공개된 이메일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탄핵 재판 계획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맥코넬 대표는 앞서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면서 새로 증인들을 불러 증언을 듣는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새로 공개된 이메일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보안 안보 전문 매체 저스트 시큐리티가 최근 입수한 이메일을 말하는데요. 이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가안보 담당 부국장이 지난 8월 30일 국방부 회계감사관에게 보낸 겁니다. 이 저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은 더피 부국장은 우크라이나 군사 원주 보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보류하라는 확실한 지시가 있었다고 썼습니다.
앞서 더피 부국장의 다른 이메일이 논란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 공공청렴센터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소송을 내서 입수한 이메일인데요. 이 더피 부국장이 국방부 고위관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군사 원조 보류를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추모 대표는 지난달 23일 이 이메일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 등 상원 재판의 증인들을 불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예, 슈머 대표는 앞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서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블레어 비서실장 보좌관 그리고 더피 부국장의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저스트 시큐리티가 공개한 이메일은 앞서 CPI가 공개한 이메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보안상 가려져 있던 부분이 공개된 겁니다. 이 백악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메일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오자 이를 따르긴 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가린 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저스트 시큐리티가 가려진 곳이 없는 원문을 입수했다고 밝힌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보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의 계기가 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 도중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우크라이나 행적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집행을 보류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었고 의회가 승인한 군사 원조를 보류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하원의 탄핵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증인 채택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맥코나 대표는 지난달 말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증인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도 최근 인터뷰에서 증인 채택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금 어떤 증인을 부를지 결정하는 건 이르다면서 일단 탄핵 재판을 열고 모두 발언 등을 진행한 뒤에 증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지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전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3도, 강계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1도,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6도, 개성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영상 5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5도, 최고 9도, 장진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3도, 해산 최저 영하 19도, 최고 영하 5도, 선봉은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2도입니다. 원산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8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앞바다는 맑겠습니다. 먼 바다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m, 먼 바다에서는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미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과 관련한 가장 최선의 길은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길을 걷고 있다고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지도부가 협상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미군은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준비 역시 돼 있다며 앞으로 수개월 사태 전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군 혁명수비대의 정예군인 쿠두스군 사령관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대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은 쿠두스군의 거셈 솔라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사살해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미래의 이란 공격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이번 공격으로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최고 사령관이자 카타이브 헤즈볼라 창립자인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도 사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들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미군 헬리콥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긴급 성명을 통해 이라크 내 모든 미국인들에게 즉각 출국하도록 소개령을 발령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성명에서 이라크 미국 시민들은 가능한 빨리 항공편으로, 그렇지 않으면 육로를 통해 다른 나라로 출국하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의 이번 성명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거셈 솔라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데 따른 안전조치로 보입니다. 리비아에서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터키가 자국군대의 리비아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터키 의회는 어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325표, 반대 18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 법안이 이 지역에서 터키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터키가 리비아에 대한 군대를 배치할 경우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리비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급성 폐렴 환자가 속출해 사스 우려 확산이 커지고 있는 중국 중부 우한에 다녀온 홍콩인이 고열 증상을 보이자 홍콩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홍콩 당국은 어제 우한에 다녀온 홍콩 여성이 격리된 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류 독감과 인플루엔자뿐 아니라 사스에 대한 음성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벨라루스 국영석유회사는 러시아가 올해 벨라루스와 새 원유 계약을 맺기 전까지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조치로 벨라루스는 원유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러시아 원유회사 트랜스네포도 벨라루스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쿠바 국방장관과 그의 두 자녀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쿠바 국방장관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